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1,50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이 원유 1,000만 배럴을 감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희망한다며 그 감산치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원유 및 가스 업계에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이어 올린 트윗에서는 감산 규모가 1,500만 배럴에 이를 수 있다며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러시아와 사우디 간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유가는 이날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중 25%가 증상을 보이지 않는 무증상 감염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지난 30일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가운데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의 전염률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CDC의 과거 지침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CDC와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미국 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지난주 66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2일 코로나 여파로 미국과 해외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해고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발표한 330만 건의 수치와 합쳤을 때 불과 2주 안에 미국 내 실업자가 약 1,000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대규모 해고로 4월 말까지 미국 내 실직자가 2,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미 해군 함정을 베네수엘라 해역으로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경고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틈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마약 범죄 조직 등이 활개를 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해군 함정과 항공기 등이 카리브해에 배치됐다며 이 지역에서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 배치를 두 배로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마두로 정권이 마약 밀매 등의 수익으로 국가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어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파견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통계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미 정보당국이 지난주 백악관에 제출한 기밀 문서를 인용해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건수와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낮게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공식 발표한 통계는 불안정하고 고의성이 있다며 중국 측 수치가 가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숫자가 적은 편이긴 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통계를 은폐했다는 미국 당국의 결론을 일축하면서 미국이 자신들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화추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지난 12월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바이러스에 대해 중국의 대응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자살하라고 경찰과 군에 명령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를 대국민 연설에서 모든 사람이 협조하고 국내 검역 조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전문인들에 대한 학대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조치에 저항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처할 경우 경찰과 군에 그들을 자살하라고 지시했다며 문제를 일으킨다면 땅에 묻어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의 이런 강경 발언은 마닐라 캐손시티의 일부 주민들이 시위하는 과정에서 20명이 체포된 이후 나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3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나라가 국경을 봉쇄하면서 난민들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중국 내 탈북민들도 발이 묶이면서 최악의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대북 제재를 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은 제재가 바이러스 관련 인도적 지원에 방해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많은 나라가 국경을 봉쇄하면서 난민 수천만 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국제 난민기구들이 경고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도 석 달째 발이 묶이면서 최악의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기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취약한 국제 난민과 강제 이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국제 난민 기구와 세계 보건 기구, 국제 이주 기구,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난민과 강제 이주자 7천만 명 가운데 4분의 3이 보건 시설이 열악한 개발국에 체류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성명은 난민총과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국경 봉쇄로 인해 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각국이 자국민뿐 아니라 난민들에게도 예방과 검사, 치료 등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인도주의 단체 국제난민도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 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민 보호에 집중하면서 국내 정치적 박해와 내전 때문에 강제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난민과 망명신청자, 국내 피난민들이 보호를 받기 힘든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난민들이 체류시설의 열악한 환경으로 바이러스 전염에 매우 취약하고 의료보건과 정보 접근이 힘들며 국경 폐쇄로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대 갈등보건연구소 리처드 설리반 소장은 VOA에 많은 난민이 비좁은 난민촌에 빽빽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Many of these refugees are often packed very tightly into camps and that makes a big difference.
게다가 난민들은 대개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도 약해 전염병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주 성명에서 난민과 폭력 충돌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은 두 배로 취약하다며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Refugees and others displaced by violent conflict are doubly vulnerable.
탈북 난민들의 상황도 매우 위태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탈북민 구출지원단체인 갈렙선교회 김성훈 목사는 이를 VOA에 북중 국경 봉쇄로 북한 탈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중국 내 탈북민들의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거의 석 달째 국내 성과 도시 간의 특별 통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탈북민들이 전혀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탈북민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인 게 한 30여 명이 지금 현재 그 모처에 있는데 이동하면서 잠시 들리는 아주 그 작은 안간데 그 조그만 구석에서 한 30명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몇 달을 지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김 목사는 다른 단체들이 보호하는 탈북민들을 합하면 적어도 1,200명은 좋게 될 것이라며 바이러스 우려와 심리적 공포가 탈북민들에게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 감염보다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공포심 있잖아요. 그게 더 두려운 거죠, 지금 현실은. 예. 탈북민들이 거의 몸에 칼이나 독약을 항상 그 쥐약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가다가 잡히면 차라리 북한에 가느니 극약을 먹고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손목을 그어서 자해를 해서 동맥을 자른다든지 뭐.
다른 탈북 지원 단체 관계자도 BOA에 유엔 난민기구가 난민 보호를 촉구하고는 있지만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와 치료 등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군대까지 동원해 중국 국경 지역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어서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탈북민들의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단체들의 재원도 고갈되고 있다며 중국이 통제 조치를 완화하기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DNA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사회가 올해 1분기에 북한에 94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약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약 절반을 차지했고 신종 코로나 대응 지원금도 포함됐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5차 자료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943만 달러를 지원하거나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전체 60%인 573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스위스가 213만 달러, 독일이 67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나선 북한을 돕기 위해 중앙긴급구호기금 셀프가 투입한 90만 달러도 포함됩니다. 됐습니다. 이 밖에 영국과 노르웨이, 캐나다, 체코공화국, 아제르바이잔 등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올해 1분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금이 가장 많이 배정된 단체는 세계보건기구로 약 52%에 해당하는 49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어 조선적십자사가 170만 달러, 국제적십자연맹이 50만 달러, 북한에서 식수 정화 사업을 펼치는 독일 에그로 액션과 또 다른 독일 구호단체 카리타스가 각각 40만 달러와 3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가 49.8%로 절반을 차지했고 식수와 위생이 12%, 코로나 대응이 9.5%, 협력과 지원 서비스 9% 등이었습니다. 한편 유엔은 이와 별도로 올해 대북 인도 지원 사업 예산으로 1억 700만 달러를 책정했지만 1분기에 전혀 모금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은 지난 2월 2020년 북한의 잠정적 필요와 우선순위 계획 보고서를 통해 올해 대북 지원 사업 수혜 주민 수를 지난해 380만 명에서 550만 명으로 늘렸다며 이를 위해 1억 7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는 전체 예산 1억 2천만 달러 가운데 전체 0.5%인 60만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2억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책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국무부는 미국이 국제기구들의 가장 많은 액수를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에 대한 지원 제한도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는 3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유엔과 수십 개 국제기구를 통해 위기 대응과 인도주의 행동에 나서는 가장 관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여국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노력에서 미국의 지원과 금전, 현물 기여, 전문성과 기술 등이 필수적이라며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기금인 유니세프, 유엔 난민기구, 세계식량계획 등의 높은 기여도를 보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경우 지난해 미국의 지원금은 4억 달러를 넘겼는데 이는 두 번째로 기여도가 높은 나라보다 두 배가 많은 액수이자 4,400만 달러를 낸 중국과도 대비된다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149개 나라에서 대응에 나선 상태지만 이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에 대해선 지난 한 해 미국의 지원금이 7억 달러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유니세프에 1,6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명시해 두 나라 간 차이를 대비했습니다. 국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유니세프는 중국인들에게 원조를 제공한 첫 국제기구 중 하나였다며 지난 1월 29일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의 의료진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6톤에 달하는 마스크와 보호복 등을 상하이 지역으로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미국은 유엔 난민기구에 약 17억 달러를 지원했고 세계식량계획의 경우 이 기구의 전체 예산 중 42%가 미국의 지원으로 충당됐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60여 개 나라와 유엔 난민기구 등을 돕기 위해 2억 7,4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책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Our response so far surpasses that initial pledge significantly. We've now made available total in number $274 million in funding to as many as 64.
현재까지 미국의 대응은 최초 약정했던 내용을 크게 넘어섰으며 64개 나라들의 총 2억 7,400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지원금이 가장 취약한 나라들에 가게 될 것이란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많은 액수를 지원하면서 북한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폼페오 장관이 밝힌 64개 나라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러 국제기구들로부터 다양한 원조를 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간접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지난해 각각 4억 달러와 7억 달러를 지원한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는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에 나선 상태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국제기구인 세계식량은행을 통해 북한의 지원을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We've done that through the World Food Bank. We've done it directly. And we've assisted other countries and made clear that we would do all that we could to make sure that their humanitarian assistance could get.
폼페오 장관은 세계식량은행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북 지원을 제안했다면서 인도적 지원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 대표와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2일 전화 협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이들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도 북핵과 북한 문제와 관련한 공조가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특별히 거론하며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과는 별개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건데 두 나라를 따로 지목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를 BOA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거듭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재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전날 비공개 화상회의를 열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맞서 안보리 차원의 단일 의견이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거듭 일축해왔지만 이번처럼 두 나라를 직접 거론하며 유엔 결의 준수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특히 지난달 4일에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 지금은 성급히 제재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며 이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논평하면서도 중국을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의 6개 유럽 이사국들이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목표와 유엔 안보리 제재들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모든 나라가 지속해서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미 밝힌 방역 지원 의지와 별개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제재 압박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그동안 인도주의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서 유엔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해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비축량 확대 노력에 대한 유럽 6개국의 우려와 규탄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영국, 폴란드, 프랑스 등 6개 유럽 이사국들은 전날 유엔 안보리 화상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반복된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볼 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유 무기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이 드러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8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유엔이 서방에 대한 제재 해제 요구에 나서라고 촉구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오길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이란, 시리아,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8개국은 지난달 26일 유엔 사무총장의 서한을 보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국의 국제 제재를 일시 해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대북 제재를 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은 대북 제재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도적 지원에 방해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는 상황에서 북한 등 취약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제재가 전염병에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제재 면제를 호소했습니다.
I also appealed for the waiving of sanctions that can undermine countries' capacity to respond to the pandemic.
구테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에도 주요 20개국 G20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제재 적용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 상황에서 제재가 보건 분야와 인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문별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과 이란, 쿠바 등을 꼽았습니다.
Countries under sanctions should also be open about what is happening and what they are doing.
아울러 제재 대상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상황과 대응 조치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3월 초 열린 제43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포괄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등 8개 나라는 최근 완전하고 즉각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서한을 구테스 사무총장에게 보냈습니다. 특히 유엔이 요구하는 제재 면제나 부분적 제재 완화와는 다른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은 제재와 인도적 지원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31일 안보리 결의와 미국 행정부의 독자 제재가 인도주의 지원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no prohibition on moving humanitarian assistance into these difficult and challenging places.
인도주의 지원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 지원 물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데 제재 완화가 도움이 된다면 이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하면서 이와 별개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유르겐 슐츠 유엔 주재 독일 차석 대사도 31일 열린 안보리 화상회의에서 미 국무부와 유사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슐츠 차석 대사는 제재는 북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퇴치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제재 면제 요청을 전례 없는 속도로 긴급하게 수락하면서 안보리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유엔 기구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관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 외교부는 이번 주 VOA에 대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 시행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대북 지원 물자 수송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에 대한 제재 부과를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의원과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국무부와 재무부에 대북 제재 부과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두 의원은 이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며 국무부와 재무부 재원에 시급히 우선순위를 부여해 북한 정부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 집행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인도주의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서한은 북한이 최근 올 들어 네 번째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대북 인도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전달됐습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미북 정상 외교가 시작된 지 거의 2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은 미사일 실험과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무부가 최근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부과한 제재 조치는 긍정적인 단계였지만 북한의 사이버 제재 회피 규모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가하는 북한의 정교한 사이버 범죄와 제재 회피 활동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제재 부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달 공개 예정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북한 선박과 중국 바지선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법 거래의 이런 체계적 촉진은 유엔 제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제재 체제가 저해되는 동안 미국이 계속 침묵하거나 이에 동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폐기 협상을 하도록 제대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경우 세컨더리 제재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두 의원은 법무부와 협력해 중국 등지의 대북 조력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를 통한 압박 강화도 요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국제 언론 감시 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의 투명성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북한 내 조사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의 투명성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1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발표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의구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된 가운데 북한은 발병 초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중국,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음에도 여전히 확진 사례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3월 초 북한 관영 노동신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 수천 명의 북한인들이 추적 관찰 대상에 놓였다고 보도했다며 북한 내 감염이 이미 시작됐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 세드릭 알비안이 동아시아 총국장은 성명에서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원을 요청한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 온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로 거의 모든 보도가 완전하게 통제되고 있고 주민들을 계속해서 무제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AFP와 AP, 교도통신 등 외신이 활동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모두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독립적인 보도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의 대니얼 베스타드 국장은 최근 VOA에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통제하고 있는 북한 언론의 보도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There's no way we can trust North Korean media.
북한은 지난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9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전 세계 182 중 179위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호 승조원 가운데 100여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감염증 확산에 유념하면서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괌에 정박 중인 미군의 핵 항공모함 시어드호 루즈벨트호에서 지난달 두 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처음 보고된 이후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브레트 크루지어 루즈벨트호 함장이 군지휘부에 보낸 편지에서 격리 공간을 부족을 이유로 승조원들을 하선시킬 것을 호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토마스 모들리 해군 장관 대행은 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승조원 4,800여 명 중 이미 1,000여 명은 하선했고 며칠 내 나머지 2,800여 명을 하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lready have nearly 1,000 personnel off the ship right now. And in the next couple of days, we expect to have about 2,700 of them off the ship.
현재 승조원들을 격리할 시설에 대해 괌 당국과 협의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모들리 장관 대행은 승조원 전원 하선은 안 되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즈벨트호의 무기와 값비싼 항공기, 원자력 엔진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One thing I want to emphasize as well is that we cannot and will not remove all the sailors from the ship.
우들리 장관 대행은 해군이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 파병 중인 94척의 함정 중 확진 사례가 발생한 건 루즈벨트호가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적의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훈련 주기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대처와 관련해 수차례 미군 장병들의 건강과 대비태세의 균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1일 기준 미군 내 확진 사례는 총 1,343건으로 이 중 현역은 771명, 사망자는 5명이 이릅니다. 라이언 메카시 육군 장관 대행은 지난달 26일 세계 모든 육군 부대의 건강 보호 태세를 두 번째 높은 C단계로 격상시켰고 긴급 대응 부대의 경우 최고 단계인 D로 올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달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한미군 시설 출입자가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2년간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공군도 모든 기지의 건강보호 태세를 C단계로 격상시켰고 미 본토와 이탈리아 등 동맹국의 긴급 구호수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신병 50% 이상을 훈련시키는 페리스 아일랜드 입소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또 미군의 핵전력을 관리하는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언제든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부사령원과 핵전력의 명령계통 이원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주방위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17,000여 명의 육군과 공군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한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일 VOA에 미군 내 진단장비 부족 현상이 향후 대비태세 유지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going to be testing. And they're going to have to test.
특히 해군의 경우 모든 군 중에서 활동 반경이 가장 넓고 한번 기항지를 떠나면 비좁은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선제적으로 위협을 가려내기 위한 진단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모들리 장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루즈벨트 항모의 경우 지금까지 4,800여 명 승조원 중 1,273명에 대한 진단이 이뤄졌다며 진단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주한미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5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최근 잇따라 확진자가 나온 캠프 험프리스에 대해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이틀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관련 15번째 확진자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됐다며 역학조사와 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인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진자 6명 모두 캠프 험프리스 근무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최근 군 보건 방호 태세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했습니다. 찰리 격상에 따라 대규모 모임에 대한 제한과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주한미군은 캠프 험프리스에 한해 찰리보다 더 고강도의 찰리 플러스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캠프 험프리스 장병 등은 종교시설, 세탁소, 이발소, 클럽, 영화관 등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또 한일 두 나라 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3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당분간 한국 국민의 일본 방문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일 오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 전역을 일본의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한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만 입국 거부 대상으로 삼아왔으나 이번에 한국 전역으로 확대한 겁니다. 또 최근 2주 이내에 한국에 체류했던 외국인도 당분간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저희가 그
사전에 통보를 받는 상황에서 유감을 표명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그 우리에 대한 그 입국 금지 이러한 사항이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지속 그 협의를 해나가고 촉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이 앞서 지난달 29일 외교 경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해 왔고 전 세계적 감염 확대 추세 하에 해당 조치들을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이 소설에서 그린 미래 시대의 전체주의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전이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압박의 수단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의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이 북한에 외부 콘텐츠가 유입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지만 동시에 기기들 간의 네트워크 증대가 정보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북한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이미 탑재되어 있는 보안 프로그램은 대체될 수 없다며 국가의 디지털 인증 체계로 인해 휴대용 기기가 국가의 선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휴대용 기기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이용자가 방문한 웹페이지의 기록을 남기는데 불시에 그 기록의 스크린샷을 찍고 이용자가 이를 볼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도록 은연중 강요한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의 이런 지적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 아트연구소가 최근 웹사이트에 대북 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이란 주제로 올린 전문가 기고문의 일부입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북한 정권을 궁극적으로 더 심각한 수준의 조지 오웰식의 사회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은 1949년에 발표한 1984란 제목의 소설에서 기술 발달을 바탕으로 전체주의가 극도화된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자유를 지원하는 비영리 기구인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의 넷 크레천 부국장은 기고문에서 지난 25년간 북한의 정보기술 분야가 크게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이 기아를 겪으면서 외부 정보가 전례 없이 유입되고 주민들이 중국이나 한국의 콘텐츠, 비정부기구의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했지만 북한이 이후 경제적 안정을 어느 정도 되찾으면서 정보 유입을 다시 통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최근 들어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고 외부 정보 소비를 사회가 더 잘 받아들이던 시대가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레천 부국장은 북한 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기술적으로 능숙한 방식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며 소통과 미디어 소비가 국가가 통제하는 기기상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북한 추정 해킹 조직이 이른바 스피어 피싱 수법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재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 종사자나 탈북민을 겨냥한 공격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추정 해킹 조직인 금성121이 3월 초부터 사이버 공격을 재개했다고 한국 사이버보안 전문회사 이스트 시큐리티 대응센터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성121이 한국 내 사이버 공간을 거점 삼아 주로 외교 안보 분야 종사자나 대북 관련 단체장 또는 탈북민을 겨냥한 공격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킹 활동에는 스피어 피싱 수법이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피어 피싱이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개인과 기업, 기관 등을 겨냥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을 말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성121은 탈북민 관련 내용으로 위장된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가 이메일에 첨부된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피해자는 탈북민 관련 정보 대신 악성 파일을 내려받게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 악성 파일이 작동하면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일종의 뒷문이 생겨 해커들이 그 경로를 통해 정보 등을 빼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악성 파일을 이메일에 직접 첨부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인터넷 주소를 첨부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 이번 공격의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킹 조직이 이 같은 공격을 통해 찾고 있던 정보를 유출하는 데 성공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노린 금전적 이득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지난해 이 해킹 조직이 탈북자 지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당시에는 탈북자들을 위한 모금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악성 앱으로 탈북민과 북한 관련 단체들을 겨냥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형적으로 이 조직이 한국의 통일과 외교, 국가안보 관련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성121은 지난해 4월 한국통일부를 사칭해 대북단체 활동가와 일부 한국 취재진에게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매튜하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1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번 해킹이 탈북민과 인권단체 관련자들을 표적으로 삼은 점을 들며 북한과의 연관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금성 121 해커들이 활동한 IP 주소와 접속 지점 등이 북한 사이버 조직들과 유사하다는 점도 핵심적인 증거로 꼽았습니다. 하 연구원은 아울러 해커들이 작전을 수행했던 시간대가 북한 해커들이 통상 활동하는 시간대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 내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노동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19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북한 노동자 송환에 관한 최종 이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북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 허가가 발급된 적이 없으며 올 1월 말 현재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북한 노동자는 없다는 겁니다. 캐나다 당국은 다만 현재 캐나다에 북한인 약 35명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난민 신청자 혹은 탈북 후 영주권 신청자와 그 가족 등으로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도록 명시한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캐나다 당국은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겹치면서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경우 2인자로 알려진 최룡해 등 핵심 권력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돼 내부 불만이 커질 경우 권력 2인자로 알려진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책임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최룡해의 정치적 위상 변화의 함의와 전망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승열 박사는 2012년에서 2019년 단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간부 인사에서 가장 큰 특징은 주요 간부 중 최룡해의 정치적 위상이 가장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는 사실이라며 북한 수령체제 내에서 최룡해의 위상 강화는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견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박사는 특히 작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 임명된 것은 최룡해와 리만건으로 이어지는 조직 지도부에 대한 백두혈통의 통제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최룡해가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백두혈통이 아닌 신분으로 북한의 유일 지도체제를 관장하는 조직 지도부장을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맡았고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요직에 기용했는데 지난 2월 전격적으로 해임된 리만건 조직 지도부장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룡해가 조직 지도부장을 하면서 당 군수공업부 소속의 정치색이 옅은 리만건을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에 앉혔고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리만건을 조직 지도부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이 박사는 그러면서 지난 2월 리만건 조직 지도부장과 박태덕 당 부위원장의 해임 그리고 김여정의 권한 강화는 최룡해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역사상 조직부장이 부패 혐의로 혐의된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최룡해의 팽창한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이번에 들어간 거고 지금 현재 김여정이 조직부장 역할을 할 거라고요.
이 박사는 최룡해에 대한 백두혈통의 견제는 향후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경제난에 대한 불만이 거세게 제기될 경우 김 위원장의 유일 영도체계 확립 차원에서 최룡해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최룡해의 권한이 커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경제난의 희생양이 될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된 이후 최룡해의 행보가 경제현장부터 군부대 응원까지 넓어질 만큼 권한이 커진 것으로 관측되지만 북한 권력층 단속 등 그의 역할로 미루어 경제난의 책임은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나 김재룡 내각 총리 등 경제통들에게 지워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최룡해를 그 경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자르기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쪽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엘리트 뭐 단속이라든지 이런 대내 정치 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고 정말 경제에 대한 책임을 물려고 했으면 그럼 경제 관료를 치겠죠.
이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내각 책임제를 천명한 것과 관련해 김정일 시대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 내각 책임제를 앞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이점은 김정일 시대에는 내각의 실권을 주지 않은 말뿐인 내각 책임제였고 김정은 위원장은 내각에 어느 정도 권한을 주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라는 겹악재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오르고 쌀값도 상승하는 등 북한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희생양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김 위원장은 선군, 군사행보, 그다음에 인민들을 사랑하는 그 애민행보 이런 쪽으로 본인을 만들고 가망이 없는 경제는 이제 내각으로 넘겨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올해 아마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필요하죠.
조 박사는 김 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비사회주의와 반사회주의, 세도와 특권과 싸우겠다고 선포했고 이에 따라 비리 간부들에 대한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과거 정권에서도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썼던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였던 지난 2002년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였던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주도했던 박봉주는 2003년 내각 총리에 올랐다가 이 조치가 실패로 돌아가자 2006년 6월 자금 전용 혐의로 40일간 직무 정지를 당했다가 2007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끝내 해임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한인단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미국 의료진들에게 의료용 마스크를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1차적으로 5천 장이 캘리포니아의 대형 병원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한인단체 미주 민주참여포럼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최일선에서 치료하는 현지 의료인을 돕기 위한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 최강철 대표는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마스크 기부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과 더불어 미국 국민 그리고 특히 의료진들은 이 바이러스 전쟁과 최전선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미국이 많은 자원과 부가 있지만 지금 긴급하게 닥친 이런 위기 속에서 저희가 듣기에는 보안경, 또 마스크, 또 장갑 이런 것들이 거의 한 30%에서 49%까지 병원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도와야 될 때다.
미주 민주참여포럼은 미주 지역 한인들의 성금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인증한 N95 마스크를 구매해 캘리포니아의 대형 병원들에 보낼 예정입니다. 주로 의료진이 쓰는 N95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95% 차단할 수 있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감염 환자들로 인해 미국 내 병원들은 마스크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미주 민주참여포럼은 지난달 29일부터 모금을 시작해 현재 $18,000를 모금했습니다. 이 단체 최강철 대표입니다.
1차적으로 UCLA 쪽에 저희가 그 5천 장 정도를 지원할 거고요. 그리고 계속 모금이 되는 대로 또 우리 지역에 그 필요한 응급하게 필요한 지역들에 이렇게 작지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또 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KN95 혹은 KF94 등 일반 마스크를 기부받아 캘리포니아 내 중대형 병원들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최강철 대표는 20만 달러 모금이 목표라며 UCLA 병원과 남가주 대학 병원의 의료진 외에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 현장에서 환자들을 마주해야 하는 인력들에도 마스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이러한 그 프론트라인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뉴욕에서도 얼마 전에 경찰관이 세 분이나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모금되는 만큼에 따라서 필요하는 곳에서는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미주 한인들이 마스크 보내기 운동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많이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뜻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바로 이쪽 그 한인회요. 이쪽 그러니까 서부 쪽의 한인회들이 일곱 개 한인회가 이렇게 모여서 이 운동을 시작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왔고요. 또 지금 뭐 보스턴 평통 또 뭐 코네티컬 한인회 저희가 확인은 안 되지만 각 한인회들이든가 이렇게 민주평통 이런 데서도 지금 이 운동을 시작하기로 이렇게 한다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미주 민주참여포럼은 지난달 미 연방 하원이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의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전쟁 참전 중 순직한 미군 고위 장성을 소개하는 트위터 글을 올려 화제입니다. 당시 미 8군 사령관으로 참전한 워커 장군은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며 전세를 역전시킨 한국 전쟁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이를 트위터에 미국에서 4월은 재즈 기념의 달이라는 것과 서울에서 워커힐 호텔은 한국전쟁 중 순직한 윌턴 워커 초대 미 8군 사령관의 이름을 따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1963년 워커힐 호텔 개관 당시 재즈의 전설인 루이스 암스트롱이 그곳에서 연주를 했으며 2주 동안 내한 공연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트위터 글에는 방시 방한한 루이 암스트롱의 사진과 워커 장군의 사진이 함께 올려졌습니다. 미 재즈계의 거장 루이 암스트롱이 개관 기념 공연을 한 워커힐 호텔은 한국전쟁의 주역인 워커 장군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 워커의 언덕을 뜻하는 워커힐로 지어졌습니다. 미 8군 사령관으로 한국전에 참정한 워커 장관은 낙동강 정투를 승리로 이끌며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큰 공로를 세운 6.25 전쟁의 영웅으로 불립니다. 텍사스주 벨턴에서 태어나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워커 장군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닷새 뒤 극동사령관으로 전쟁을 총지휘하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참전 하달을 받았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당시 중장이었던 워커 장군에게 일본 주둔 미 8군의 24 보병사단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도록 명령하고 워커 장군은 7월 13일 주한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합니다. 워커 장군은 부임하자마자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정선 사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고군분투하는 지휘관들에게 워커 장관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후퇴란 있을 수 없다며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미국에선 낙동강 전선 사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맥아더 장군은 군대엔 민주주의가 없다며 워커 장군의 의지를 옹호했습니다. 결국 워커 장군은 증원군도 없는 상태에서 낙동강 전선, 이른바 워커 라인을 성공적으로 사수해 인천 상륙작전을 가능하게 만들고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1950년 12월 워커 장군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낙동강 정투에 참전했던 아들 샘 워커 대위의 은성 무공 훈장 수상을 축하해주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의정부에서 한국군 트럭과 충돌해 현장에서 순직한 겁니다. 당시 사고 지점 인근이 현재 서울의 워커힐 호텔입니다. 한국 당국은 한국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운 워커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 호텔 이름을 지었습니다. 워커 장군의 시신은 1951년 1월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미국은 사후 그를 대장으로 추수했습니다. 워커 장군이 낙동강 방어선 사수를 명령하며 미군 장병들에게 남긴 지키느냐 아니면 죽느냐라는 말은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광장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서 구매한 의료물품을 실은 항공기가 1일 뉴욕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싸우기 위한 방호복과 의료 장비 등이 1일 뉴욕에 도착해 미 긴급관리청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구매가 지난 30일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 간 전화통화 이후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 양국이 과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도움을 주고받았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동의 적을 이겨내기 위해 모두 함께 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이번 도움에 대한 동기를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또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내에서도 의료장비 부족 현상을 겪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이번 조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유력 후보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연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를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사태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획대로 개최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월 예정인 경선을 8월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사태와 관련해 과학자들의 말에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올해 미 대선 경선 일정이 연기되는 등 민주당 대선 최종 후보를 확정하는 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중 25%가 증상을 보이지 않는 무증상 감염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지난 30일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가운데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의 전염률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CDC의 과거 지침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CDC와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1,50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이 원유 1,000만 배럴을 감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희망한다며 그 감산치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원유 및 가스 업계에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이어 올린 트윗에서는 감산 규모가 1,500만 배럴에 이를 수 있다며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러시아와 사우디 간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유가는 이날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통계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미 정보당국이 지난주 백악관에 제출한 기밀 문서를 인용해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건수와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낮게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공식 발표한 통계는 불완전하고 고의성이 있다며 중국 측 수치가 가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숫자가 적은 편이긴 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통계를 은폐했다는 미국 당국의 결론을 일축하면서 지난 12월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바이러스에 대해 중국의 대응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미 해군 함정을 베네수엘라 해역으로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경고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틈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마약 범죄 조직 등이 활개를 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이상 4월 3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